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양 잡지라고 할 수 있는 월간 샘터에 실렸던 글 하나를 소개하면서 설교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970년대 초반 즈음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부부가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서로가 가난 외에는 물려받은 것이 없었고 또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별로 없던 부부였는데요. 그들은 서울에 가면 먹고 사는 일도 돈을 모으는 일도 좀 쉬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서울 변두리에 있는 연립 지하에 방 한 칸을 얻어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부부는 정말 열심히 개미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방 한 칸짜리에서 지상에 있는 방 두 칸짜리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비록 서울 변두리 지역이지만 방 세 칸짜리 단독주택을 구입했습니다. 방 옆에 조그만 부엌이 있고 아담한 마당 끝에 변소가 붙어있는 전형적인 옛날 스타일의 주택이었는데요. 이 집에 아이 셋을 데리고 들어가 첫날 밤을 보내면서 이 부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싸구려 벽지로 도배한 허름한 방이었지만 내 집이다 라는 생각으로 방 안 여기저기를 쓰다듬으면서 정말로 흥분 속에서 이사간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이들 부부에게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고향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 친구는 돈벌이가 더 좋았던지 이 부부가 주택으로 이사한 지 얼마 후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고향 친구인 이 부부를 아파트로 초대해서 집들이를 했는데요. 이 부부가 고향 친구가 이사한 아파트에 가보니까 참 부러운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화장실이었어요. 저도 어릴 적 살던 서울 마포에 있는 제 고향집을 생각해 보니까 처음엔 화장실이 재래식 변소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특히나 도시에 사는 젊은이들은 재래식 변소를 아마 거의 모를 겁니다. 재래식 변소는요, 일단 냄새도 냄새고요. 아차해서 미끄러져 변소에 빠지기라도 하면 정말로 큰일인데요. 자, 이 부분은 친구 아파트 집들이를 하고 돌아오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도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 그래서 이때부터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투잡, 쓰리잡까지 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아서 결국 몇 년 후에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욕실 겸용 깨끗한 수세식 화장실, 욕실 겸용 깨끗한 수세식 화장실이 실내에 있는 자그마한 아파트였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 고향 친구도 또 이사를 해서 집들이를 갔는데 가보니까 그 집은 화장실이 두 개였습니다. 사실 식구는 많은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비슷하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비슷해서 다섯 식구가 아침마다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니 화장실이 두 개 있는 집이 얼마나 좋아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는 집들이를 하고 돌아오면서 또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도 화장실이 두 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자. 또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로 죽어라 애를 써서 몇 년 후 마침내 화장실이 두 개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요. 이 글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 이 부부처럼 1970년대 서울에 맨손으로 올라와서 시작한 사람들이 몇 년쯤이면 화장실이 두 개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요?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골치 아프게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그것이 몇 년이 걸리든 우리가 살아온 삶이나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혹은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국 화장실 바꾸다가 떠나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화장실 바꾸다가 떠나가는 인생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스위스 바젤 대학교의 칼 융 교수는 사람의 인생을 오전 인생과 오후 인생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전 인생은 꿈과 도전을 가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달려나갑니다. 땀을 흘립니다. 그에 비해 오후 인생은 의미를 찾는 인생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오전 인생의 시기에 사람은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도전도 해야 하고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 줄기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반면에 오후 인생의 시기에 사람은 계속해서 앞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온 자신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나? 진지하게 찾아보아야 합니다. 칼융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전 인생과 오후 인생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이 두 가지 인생의 시기가 정반대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즉 오전 인생을 사는 사람이 오후 인생의 삶의 태도를 가져선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꿈과 희망을 찾아서 노력하고 도전해야 하는 초중고 학생들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에 골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어울리지 않다. 바른 인생의 태도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또한 오후 인생을 사는 사람이 오전 인생의 시기처럼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옆도 보고 뒤도 보고 주변 사람들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하고 추억의 향기도 맡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오후 인생을 사는 사람이 오전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간다면 그것은 참 이기적인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전 인생이든 오후 인생이든 어떤 시기를 살고 있든지 모든 사람에게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 이야기에 나왔던 부부의 고향 친구 같은 그런 친구가 아니라 허심탄회하게 나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언제나 내 곁에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 나의 상담자가 될 수 있고 나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있어야 한다고 심리학자 칼 융은 강조를 하는데요. 자, 근데 나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나의 상담자와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꼭 있어야 한다는 이와 같은 칼 융의 주장은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와 같은 친구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기를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해 참으로 파격적인 호칭을 붙여주십니다. 친구. 예. 우리를 향해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승이 예, 제자를 향해 친구라고 부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신이 인간을 향해 친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 친구라고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나중에 바꿀 수 있다. 다시 화면을 통해 본문 16절 전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분명하게 선포하시는데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대명령과 동일한 거고요. 또 하나는 오늘의 핵심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당신의 친구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로 삼아주신 이것이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 저희를 예수님의 친구로 삼아주세요. 예수님의 친구로 인정해주세요.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로 삼아주신 게 아니라 얘들아,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친구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일방통행식으로 선포를 하신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굳이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인 제자들과 친구가 되겠습니까? 더구나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전부 다 도망가 버릴 정도로 참으로 의리 없는 제자들인 것을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신데 어떻게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도저히 친구가 될 수 없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친구로 삼아주시고 친구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은 제자들을 친구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얘들아, 나하고 친구하자. 나하고 이야기하자. 나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자. 너의 슬픔을 나하고 함께 나누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네 가지 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크게 네 가지 종류 이렇게 해도 된다. 첫째는 꽃과 같은 친구입니다. 꽃이 피어서 예쁠 때는 그 아름다움에 찬사를 아끼지 않는데 그러나 꽃이 지고 나면 돌아보는 이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자기가 좋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외면해버리는 친구, 그게 바로 꽃과 같은 친구입니다. 둘째는 저울과 같은 친구입니다. 저울은 무게에 따라 이쪽으로 또는 저쪽으로 기울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서 이익이 큰 쪽으로만 움직이는 친구, 바로 저울과 같은 친구입니다. 셋째는 산과 같은 친구입니다. 산이란 온갖 새와 짐승의 안식처고요. 멀리서 보거나 아니면 가까이 가거나 언제나 늘 그 자리에서 반겨줍니다. 이처럼 생각만 해도 편하고 마음 든든한 친구, 한결같이 변함없는 친구, 바로 산과 같은 친구입니다. 넷째는 땅과 같은 친구입니다. 땅은 모든 생명의 기초를 싹을 틔워주고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어줍니다. 도와줍니다. 지지해줍니다. 혹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어줍니다.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어줍니다. 누구나 도와줍니다. 누구나 지지해줍니다. 이게 낫겠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친구 바로 땅과 같은 친구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과 같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땅과 같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어떻게요? 삶의 무게로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십니다. 많이 힘들지? 나에게 기대보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인생의 중대한 고비에서 실패의 쓴잔을 마시고 괴로워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같이 해줄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산과 같은 친구가 되어주시며 땅과 같은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사람이 바뀔지라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우리의 버팀목이 되시며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화면을 통해 본문 13절로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해 친구라고 불러주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 참으로 놀라운 선언이 달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신앙을 가진 우리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선언인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어디에 친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간혹 아주 드물지만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벌을 대신 받는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을 대신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 친구를 대신해서 죽는 사람, 여러분께서는 그런 사람을 만나 보셨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람에 대한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입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말해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 사람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내려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겐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혹시 이 질문에 지금까지 대답하지 못했던 분이 있어도 이제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이해해줄,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 짐을 대신 져주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 친구가 우리의 곁에 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친구로 삼고 그분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외롭지 않은 인생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볼 만한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을,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찬양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 심령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